오늘은 사순절 시리즈 세 번째 설교, 예수인가 바라바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은 영어로 B와 D 사이에 C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B는 birth, 탄생이란 말이고 D는 death, 죽음이란 말입니다. 탄생과 죽음 사이에 C, choice란 말이죠. 선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은 늘 선택하며 삽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생명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생명으로 갈 수도 있고요, 죽음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선택을 말씀하십니다. 구약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24장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세겜 땅으로 모읍니다. 오늘 너희의 섬길 자를 택하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이방 신들을 많이 섬기고 있었어요. 물질의 신을 섬겼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너희가 누구를 섬기든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백성들은 깨닫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삽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 궁극적으로 생명을 얻는 선택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넓은 길은 편해 보이지만 그 끝은 멸망이요, 좁은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그 끝에 생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길은 바로 고난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잡히시던 한번 그 밤으로 가서 여러분의 선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진정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지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기도하신 후 잡히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 잡히실 때 다 흩어졌습니다. 자기 살 길을 찾아갔어요.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을 택한 것이죠. 예수님은 성전 병사들에게 손발이 묶인 채로 잡혀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자 산헤드린 공회에 이 회원들은 공회 의장인 대제사장의 집들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는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 의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가장 현명하고 경건한 71명의 이 장로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 압제치하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는 로마가 관장했습니다. 하지만 성전과 종교적인 문제, 여러 가지 백성들의 생활 전반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가장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회의한 결과 그들은 예수가 사형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평상시에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것이고 결국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기에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얼핏 종교적인 이유로 이런 판결을 내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면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당시 백성들은 예수님을 많이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신가 인정하는 무리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보기에 예수는 사회적인 질서를 위협하는 인물이었어요. 많은 백성들이 그를 따랐지만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가 계속해서 백성들이 따르는 지도자가 되면 자기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으로 간주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보다 훨씬 깨끗하고 경건하며 삶이 단순했습니다. 그의 말과 삶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인기가 점점 높아가요. 이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기득권을 빼앗길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를 제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아무도 그 사형 판결에 대해서 반대하는 공의회 회원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눈이 멀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왜 사형 판결했으면 그들이 죽이지 왜 빌라도에게, 당시 로마 총독에게 넘겼을까요? 당시에 로마 압제하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은 결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없었어요.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을 죽이는 것은 로마 총독의 권한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신성 모독이라는 죄목은 빌라도에게 별로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를 넘겨줄 때의 죄목은 반란죄예요. 이가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메시아라고 주장했다는 것이죠. 자신이 왕이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라고 하는 온 인류의 왕이시고 구세주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인데 이스라엘의 유대 지도자들은 이 단순히 정치적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고 왕이라고 말하는 것은 로마의 반기를 든 것과 같기 때문에 반란죄 명분으로는 충분했습니다. 당시 빌라도는 주후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를 통치했던 총독이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빌라도는 정치적인 아슴이 굉장히 큰 사람이었습니다. 이 빌라도의 꿈은요, 로마 황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의 눈밖에 나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황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는 온갖 정치적인 수단을 다 사용을 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고발한 예수라는 젊은이 때문에 정치적인 오점을 남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에게 문제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예수를 죽이도록 백성들에게 내어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의 선택은 역사적으로 가장 비겁한 선택입니다. 예수가 처음 빌라도 앞에 섰을 때 그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고소했다는 사실까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그들보다 더 인기가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정작 마음으로 따르는 지도자가 예수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로마의 총독 정도 되면 얼마나 비밀 요원도 많겠습니까? 예수가 누구인지 얼마든지 알 수 있었겠죠. 왜 제사장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이 예수를 고발했는지도 알 겁니다. 만약에 예수가 정말 로마의 반기를 들고 반란죄에 성립되는 그런 죄가 있다고 한다면 대제사장이 알기 전에 빌라도가 훨씬 먼저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훨씬 먼저 그를 잡아들여서 처형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가 어떤 인물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온전히 영적으로는 몰랐지만 정보를 가지고 대략 알았어요. 그가 보기에 예수는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아내는 이 예수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고 꿈에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남편 빌라도에게 저분을 처형하지 말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빌라도는 예수에게 사형 언도를, 십자가형 언도를 하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나와 상관없다, 나중에 넘겨주면서 나와 상관없다 하면서 손 씻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형식적으로 빌라도는 이제 예수가 그 앞에 왔기 때문에 신문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주변에 있는 많은 장로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고소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대꾸가 없습니다. 야, 이렇게 많은 일로 너를 고소하는데 네가 할 말이 없느냐? 아무 대답이 없어요. 예수님은 사형 판결을 벗어날 의도가 전혀 없으신 분 같습니다. 마치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 자신에 대해서 변명으로 일관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선 게 아니에요. 내가 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빌라도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 치시기 위해서 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희생하신 어린 양,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독교는 예수의 죽음을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라고 믿습니다. 기독교에는 예수의 대속적 죽음이 하나님께서 세상, 아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속의 교리라고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대리이론입니다. 나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정작 죽어야 될 존재는 죄인인 나인데 나 대신 우리 대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는 대속의 교리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영생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것이 너무 간단하고 쉬워서 혼란스럽다, 믿기 어렵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수가 있는가? 내 죄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그분의 십자가 사랑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영생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이 이렇게 간단하단 말인가? 어떻게 인간이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공짜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단 말인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무언가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수의 대속의 교리는 너무 단순하고 쉽기 때문에 오히려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죄값을 치른다 한다면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죄값을 치른다고 하는 것은 그 죄를 치르기 위해서는 죄인이 치러서는 안 되고 깨끗한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무죄한 사람이 그 죄를 덮기 위해서는 그 깨끗함으로 대신 그 자리를 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이 죄인인데 죄인이 대신 이 죄값을 치르는 것은 대가에 의해서 죽는 것이지 그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야 되는데 아무리 인간이 의롭게 산다 하고 공로를 갖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 수준의 의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큼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로는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거나 죄값을 치러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의 죄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깨끗하신 그분이, 어린 양인 순전한 그분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값은 무엇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그 값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 죄의 값이 약하단 말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물질로 환산할 수 없고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기에 그저 주시는 거야. 믿기만 하면 말이지.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대신 이 바라바가 살아남으로 대속의 교리 대리 이론을 보여주셨어요. 자,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날 빌라도 앞에는 두 명의 죄수가 있었어요. 예수와 바라바입니다.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바나바가 아니라 바라바예요. 바나바는 좋은 사람입니다. 바울과 함께 선교를 했던 사도가 바나바죠. 바라바예요. 라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유월절 축제 기간에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전례에 따라 빌라도는 군중들에게 이 바라바를 등장시키므로 예수의 죄를 희석시키려고 합니다. 너희가 누구를 풀어주랴? 예수냐? 바라바이냐? 예수를 풀어줄 명분으로 바라바라고 하는 극악무도한 죄인을 등장시킵니다. 빌라도는 당연히 군중들이 예수를 풀어주라고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그 누가 보아도 바라바는 진짜 나쁜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의 폭동을 일으킨 폭도입니다. 로마 시민을 살해했습니다. 그는 반란을 일으킬 명목으로 강도짓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그는 로마법에 따라 죽어야 될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냐 바라바냐 선택하라고 했을 때 돌아올 대답은 당연히 예수이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상식입니다. 어린아이가 보아도 삼척동작도 알 수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온유겸손한 예수와 극악무도한 폭력배의 바라바는 비교가 전혀 되질 않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쳤습니다. 군중들의 외침이 당시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의 장로들의 이 선동에 의한 것이든 자발적인 것이든 바라바가 예수 대신 산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가 대신 죽은 것입니다. 바라바는 예수가 대신 죽음을 당한 그 효력을 누린 첫 번째 수혜자였습니다. 바라바 대신 예수가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대속의 교리 대리 이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는 우리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바라바예요. 죄인이에요. 죽을 자리에 있어야 될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이미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죄사함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미 죄값을 치르셨지만 믿지 않으면 그 효력이 우리에게 발휘되질 않습니다.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믿을 때에 죄사함 받게 되는 거예요. 믿을 때에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그런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공짜로 주어졌기 때문에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내가 무엇인가 한 대가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 아무도 자랑치 못할 것이니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거저 주셨기 때문에 내 공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음 좋아서 구원 얻었다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 믿음조차도 자랑하면 안 돼요. 왜? 그 믿음도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치 않기를 선택하며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즐겨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십자가의 길과 정반대의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들처럼 군중 편에 서서 우리가 예수를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들은요,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했단 말이에요. 우리 호산나 성가대 있죠. 호산나 호산나 했어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백성들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떠받들던 백성들입니다. 환영했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며칠 사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쳤어요. 어떻게 이렇게 며칠 사이에 변질될 수 있을까? 이유가 뭘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로마 압제하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힘의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메시아, 우리에게 부와 번영을 가져올 메시아, 강력한 힘을 지닌 슈퍼스타를 원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해온 모든 삶의 궤적을 보니까 충분히 그럴 만한 분이에요.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셨어요. 무리로 걸으셨습니다. 귀신도 내쫓았어요. 병자들,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먹이시는 분이요. 자연도 다스리시는 분이요. 불치의 병도 치료하시는 분이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아, 이런 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면 우리는 반드시 로마의 압자에서 자유함을 얻겠구나. 그들은 그렇게 기대하면서 마치 왕이 등극하는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환영했던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는 칼을 들고 싸우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더란 말이죠. 정치적 해방을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사랑의 메시아였습니다. 너 저 정부가 잘못되었으니 촛불 들고 가서 시위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거 잘못되었으니 태극기 들고 나가서 대결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더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만들지 마세요. 예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어느 한편에 서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오히려 예수님은 둘이 서로 화해하며 손잡으라고 하는 메시아예요. 통합하고 화합하라고 하는 메시아란 말이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사랑의 메시아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한 그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자신들은 로마를 물리칠 힘 있는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예수의 방법은 칼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자신들의 기대와 달랐어요. 요즘 영화를 보면 영웅이 등장하죠. 슈퍼스타, 배트맨, 또 때로는 슈퍼맨. 아주 정말 어벤져스 같은 힘 있는 사람이에요. 악당을 물리치고 강력한 힘으로 자동차도 번쩍 들고 말이에요. 빌딩도 막 뛰어넘고 하늘을 날고 떨어지는 사람 다 받아내고 버스가 강물에 빠질 것도 다 건져내고 멋있지 않습니까? 바라바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라바라 힘 있는 능력 있는 칼로 잡혀가도 칼은 바라바의 유산이고 십자가는 예수의 유산입니다. 바라바는 무력으로 로마의 통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벗어나게 하고 부와 번영을 가져오게 할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압제자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메시아입니다. 군중들은 힘과 군사력의 메시아를 선택한 것이죠. 바로 바라바를 선택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칼이 궁극적으로 승리한 경우는 없습니다. 당장은 칼이 멋있어 보입니다. 힘있어 보입니다. 뭔가 이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했어요. 궁극적인 승리는 사랑이 가져오는 것입니다.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가 승리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2000년 전 군중들은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앞에 예수와 바라바가 있다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다 아는 정답이기 때문에 예수를 선택하겠다고 말은 할런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의 삶은 그렇지 않더라는 이야기예요. 1950년대에서 60년대 사이에 미국에는 두 부류의 시민운동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권의 문제를 다루는 일에 있어서 서로 극명하게 그 대결하는 방법이 다른 두 부류의 시민운동이에요. 한 부류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끄는 시민운동입니다. 또 한 부류는 말콤 X라고 하는 지도자가 이끄는 폭력적인 대결의 방법입니다. 말콤은 불의가 너무 심각해서 그것을 없애려면 때때로 폭력도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폭력적인 대결을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 킹은 비폭력 저항과 희생적 사랑과 아름다운 화목을 강조했습니다. 사랑으로 강하라 이런 제목의 설교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우리에게 고통을 부과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내력으로 당신들을 지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미워하기보다는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혁명적인 바라바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다소 무기력해 보일지 모르나 희생적 사랑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를 선택할 것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놓여진 과제인 것입니다. 2000년 전 군중들은 바라바를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둘 사이에 고민했죠. 속으로는 예수라 생각했지만 여론에 떠밀려 예수를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는 선택을 합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15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아니면 진리의 편에 서서 올바른 판단을 하고자 이런 것이 아니라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빌라도는 군중들의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예수가 죄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자신에게는 예수를 놓아줄 권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중들의 거센 아우성 속에 그들은 밀란이 일어나면 자칫 자기의 지위가 흔들리고 나중에 자기 앞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아주 이기적인 생각 속에서 군중들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는 선택을 합니다. 진리의 편에 선 선택이 아닙니다. 여론에 밀린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선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택이겠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예수가 십자가 지고 인류를 구원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일에 앞장섰던 가룟 유대 빌라도는 불행한 인물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이런 연약하고 또한 잘못된 판단을 통해서도 악을 선으로 이용하셔서 십자가의 그 길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불의한 판단을 한 사람들의 죄값은 반드시 치르게 돼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무리를 만족시키고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에게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상담을 하기 위해서. 그는 어려서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공부도 잘했습니다. 착한 학생이에요. 좋은 대학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훌륭한 인물이 되리라고 교인들도 기대를 했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도 물론이고요. 재능도 많고 공부도 잘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고요.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자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신앙생활은 뜸해졌을 뿐만 아니라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점점 아이가 타락합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에 빠집니다. 게임 중독에 시달립니다. 중독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피폐해졌어요. 그래서 도저히 자기가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께 와서 상담을 합니다. 내 인생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다가 네가 여기까지 왔느냐?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물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 친구를 사귀었는데 모든 친구들이 이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그들에게 어울리고 그들이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고 함께 술 마시고 마약하고 게임하고 성적인 쾌락을 취하는 일을 같이 하니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만족을 위해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이 피폐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이 올바른 길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도 기도도 없는 가운데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젊은이가 대학에 들어가서 세상의 만족을 주고자 살다 보니까 결국은 그 인생이 피폐해진 인생이 됐어요. 사랑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살면, 이 세대의 흐름에 따라서 살면, 이 시대의 풍조에 따라 여러분을 그냥 맡겨버리면 여러분은 빌라도가 되는 것이고 바라바가 되는 것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처럼 무리를 만족시키려 선택하는 길은 당장은 넓은 길이라 편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멸망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람 만족 위해 살지 마세요. 내 친구 만족을 위해 살지 마세요. 그 친구가 하는 것이 나 옳은 일이 아니에요. 분별하세요. 직장 동료가 하는 대로 살지 마세요. 나도 어쩔 수 없었노라고 핑계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를 선택하는 그 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만족시킬 사람은 세상 사람들 무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리, 이런 찬양입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결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하시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주여 믿습니다. 주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시기에 바나바가 아니라 예수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는 길이 아니라 시대 풍랑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
나는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주님, 십자가의 길을 우리를 위해 걸으신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상의 유혹이 참 많아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택하도록 우리를 유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리를 만족시키고자 했던 빌라도처럼 세상을 만족시키고자, 우리의 동료를 만족시키고자,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들을 만족시키고자 주님을 배반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회개합니다. 이제는 오직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우리가 물질을 사용할 때에도 내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게 하옵소서. 주님께 드릴 이 물질 받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